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 인사말이 자연스럽지는 않죠? 영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낯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1년에 딱 한 번 이제 영락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들 뭐 휴가 주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휴가라고 부르면 조금 민망하니까 기도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기도주간에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기도를 못했고 그렇게 이제 딱 한 주, 지난 주일이었죠. 그런데 목사님 다른 데는 어디 가요? 다른 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3040 이 자치회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회의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라서 자주 빠지는 것 같지만 저한테 딱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영락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도 못 오고 아들은 또 리틀스타 촬영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복을 입고 몰래 교회 근처에서 아들만 내려주고 그리고는 저는 근처 세문안교회 가서 세가족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때가 1시쯤이었거든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열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사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면서 한 2박 3일 정도 강원도를 다녀왔어요. 교회 저희 수양간 숙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침체라고 할 때 침체라는 말은 잘 알죠. 뭐 침식되고 뭐 정체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 침체 뭐 이런 표현 써보면 아 영적인 침체라고 하면 뭔가 영적인 어떠한 것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영적이란 말을 잘 알아야지 영적 침체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영적이다 그러면 현상에 대해서 언뜻 떠오르기 쉬워요.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표현이 그런 현상들을 동반할 때가 많거든요. 왠지 이 영적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일들,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영적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육적인, 육신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먹는 거, 또 자는 거,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그런 것들은 육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진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은 다 육신적인 요소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럼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육신적인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요소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자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때에 조심해야 될 점은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어떠한 현상이나 내용들을 영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은사적인 병이 고쳐진다거나 막 시험을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뭐가 다 떠오르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생긴다거나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우스꽝스럽지만 실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에 떡 다섯 개로 몇천 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기도 하셨잖아요. 그걸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단순히 모든 이러한 현상은 영적이다라고 이것만이 영적인 것이다 생각하면 다른 종교랑 헷갈리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적인 건 뭘까? 제가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백담사를 갔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풍경이나 어떤 자연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거지 제가 이번에 주일을 맞이해서 또 길을 받으러 간 건 아닙니다. 갔는데 세상에 그 문이랑 거기 되게 크고 대단한 절이더라고요. 근데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연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그 밑에 계곡이 흐르고 막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자연이. 그래서 그걸 막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 많이 겪는다 그랬죠. 목사님, 그래서 딱 돌아봤는데 저를 모르는 분이세요. 권사님들 같이 생긴 분이. 근데 목사님이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게요? 보살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다 저 부르는 줄 알고 목사님 한 줄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안도를 하고 계곡에서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이제 또 물수제비를 뭐 이렇게 돌 던져가지고 물 위에 탕탕탕 튀기는 거, 그걸 또 아빠가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잘하고 싶고 해서 돌을 막 남들 소원 성취할 거라고 쌓아놓은 돌 중에 얇고 좋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그분 소원은 어차피 부처님은 못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거 딱 해서 티 안 나게 해서 물수제비를 뭐지 확 날리고 막 정말 기가 막히게. 근데 이제 그 다리 밑에 계곡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또 단체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이 사진 찍든 말든 밑에서 이렇게 팍 하고 반바지에 선글라스 끼고 막 반팔에 아들하고 그냥 욕심 가득한 그냥 물수제비꾼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긴 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제 표를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또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저는 이번에 목사님 할 때는 굉장히 또 보살님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무슨 보살이야 이러고 이렇게 굉장히 진짜 날씨도 덥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탁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경희대 앞에 있는 동안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한 2, 30명 되더라고요. 교역자들 단체로 교역자 수련회를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물수제비 던질 때 위에서 잔태 사진 찍었던 분들이 동안교회 교역자들인 거예요. 어쩐지 그분들이 수근수근 뭐라고 되는 것 같았어요. 그중에 몇몇이 저를 아셨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는 순간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도망갈 것도 없고 샌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부끄럽고, 근데 또 제 아들은 제 마음도 모른 채 그 주차장 버스 타느라고 다 줄 서서 앉아 있었거든요.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을 던져야 되는데 테니스 공을 또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왠지 이제 영락교회인 건 다 들통났고 거기 담임 목사님께 인사도 다 드렸거든요. 아 이거 왠지 잘 던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던졌는데 좀 세게 던져가지고 아들이 그거 받다가 바닥에 긁히고 막 아들이 혼내고 그 소리 들으면서 막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고 있는데 뭔가 그런 느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독교인들도 보살님 할 때 헷갈리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제가 지금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제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보니까요 어떤 공간은 굉장히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그 다음에 어디는 뭐 부처님 사리를 모아놓은 곳은 더 막 뭔가 향이 피우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들 보여지는 것들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더 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여지는 현상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건강한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 종교에서 신비롭고 뭐 대단하고 막 뭔가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 일들은 우상, 그 모든 일들은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생명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곳곳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되어 있는가, 그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그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영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면 내가 실컷 교회 다니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뭔가 헌신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은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적 침체는 뭘까요? 교회 좀 덜 나오고 뭐 옛날만큼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고 옛날만큼 뭔가 찬양을 했을 때 기쁨이 없고 이런 것만이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침체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졌다는 겁니다. 그걸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인 간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헤어져가는 과정은 어때요? 옛날에는 밤이 새도록 통화하고 보고 싶고 또 막 끝나고 또 찾아오고 막 이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 빈도수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별로 안 보고 싶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처음부터 막 미친 듯이 밤새 통화했던 사이인데 좀 통화가 줄었다고 해서 아 이제 나랑 헤어지려는 거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점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예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의 어떤 중앙에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갑자기 회사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번 주에도 많은 청년들을 만났지만 회사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어려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니까 그래서 보고 싶은 것 말고 그 아무런 모든 조건 없이도 나를 정말 살려주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도 감격하고 좋아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애매한 분들 이 질문에 선뜻 확실히 그렇게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생각을 해보실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중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어떨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땅의 것들도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살아내는 것들 많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침체 중에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은 왜 그럴까? 왜 그런 영적 침체가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빈번하게 자주 나타날까? 하려고 했던 일이 잘 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고 뜻대로 안 되면 침체가 올까요? 사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안 계시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이 잘 됐어요. 기도한 대로도 되고 기도 안 한 것 그 이상으로 주셨어요. 손에 잡힙니다.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다른 것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영적 침체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잘 살고 있다고 해서도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 없더라고요. 방향으로 따져보면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위를 바라본다고 해서 영적 침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바라본다고 해서 영적 침체가 안 되거나 되는 것도 아니고 옆을 본다고 해서 되거나 안 되거나 그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원인이 뭐냐? 영적 침체는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든지 잘 되고 뭔가 원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 이 모든 것,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했죠.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 노래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이런 곳에 내버려 두셨는지 등등등.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 모든 기적들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끌고 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돌다가 와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기도 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점령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제가 남아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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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단을 제단을 쌓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헐어버리고 그 가나안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그 당시는 전쟁 문화니까 쫓아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 1장 2장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요, 어떤 데들은 쫓아내려고 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뒤섞여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서 못했다 막 등등등 수많은 핑계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쭉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 그 우상과 그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결론 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하라는 걸 안 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몇몇 지파들은 힘이 부족했지만 또 어떤 지파들은 힘이 강성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쫓아보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2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됐어요. 다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얘네들을 쫓아보낼 게 아니라 종살이를 시키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새로운 땅에 왔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도 주셨겠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생각했겠죠. 왜요? 언제든지 쫓아보내면 되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뭐 하자고요? 일꾼으로 노역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인지 몰라요. 그리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타협하는 거. 지금 상황과 타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 자기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엔 이 결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되는 그 가시와 올무를 키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요 결국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져요. 다시 올무가 있으니까 막 찔리고 상하고 뜯깁니다. 그럼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사가 있는 동안 적당히 잘 살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침체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굉장히 자주적이고 뭔가 독립적이고 괜찮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가지고 행했다더라.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삶, 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최우선이고 절대로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나쳐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어때요? 왕이 없으므로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겠지만 오늘 말씀과 비춰보자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아니시니까 누구의 의견이 중요해요? 내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정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욕망이 중요한 겁니다. 내 욕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어요. 약속의 그 모든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견디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더니 광야보다 너무 좋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렸기 때문에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쫓아내라는 그 말씀보다 얘네들 종살이 시키면 더 좋겠네. 내 생각, 내 소견이 앞서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잠시 잠깐 자기의 의견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가시와 올무에 갇혀서 수백 년이란 시간을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며 침체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고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도 가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위치나 어떤 내 어떠함이 앞서서 내 옳은 대로 자꾸 행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나의 어렵고 불편한 것을 잠시 들어주고 도와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다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 수많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날 가라 하신 그곳에 가기도 어려웠고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늘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교회 한가운데서도 그렇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을 놓고도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게 은혜 주셨다 머리로는 알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뭐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는 것 같은데 계속 답답한 겁니다.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위도 보지 않고 아래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다 보이는 것들이지만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내가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요. 내가 잘 되고 뭔가 풀릴 때도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요, 날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으로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보여지는 거, 하고 있는 거 그걸로 위안 삼고 마치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다면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교정사역을 다시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좀 빼주셔가지고 저도 한 두세 달 만에 우리 이제 형제들이라 부르거든요. 이제 수감자들 한 교도소마다 한 여섯 일곱 분씩 선발돼서 오시는 분들하고 제가 소그룹을 한 시간 정도 지내고 오는데 이제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로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저도 예전에는 그저 수감자들은 저하고는 뭐 전혀 겹치는 점이 없어서 그분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1년 가까이 뵙다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우리 청년들 같은 나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우리 부모님 같은 세대도 있고 또 한참 어린 분도 계신데 오랜만에 뵀더니 안경 바뀐 분도 있고 머리 스타일 바뀐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런 농담 이런 정도 하면서 믿기 어렵겠지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했더니 아유 생각보다 저를 또 보고 싶어 해줘가지고 저도 막 악수하고 새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새 가족이 오셨는데 이제 처음 만나면 이제 얼마나 형량이 되고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형량이 30년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큰 과오를 저지르고 들어오셨겠죠. 그래 그런 분들하고도 손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관계가 쌓여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시냐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죄수번호 같은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죄수번호와 형량과 그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좀 해결되면 조금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봤던 질문도 생각나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냐 했을 때 우리가 자유의 몸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많지만 사실 하나님 만난다는 게 생각보다 막 흔쾌히 만나고 싶은 하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아까 저희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여섯 명 중에 일곱 명 중에 네다섯 분이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감옥 안에서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에어컨도 못 튼대요. 나라에 뭐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선풍기 뭐 이런 거 문을 닫아놔야 되니까 더 덥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도 없고 얼마나 참 가족들하고는 제대로 연락돼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없다 이런 개념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더라.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제 마음을 너무 크게 두드리는 거예요. 확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참았어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사실 나도 죄인인데 사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얼마나 이분들처럼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아들 생각하면 더 오래 같이 지내고 싶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아 어느 지점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하는 그 지점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작은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갖고 걸어보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소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까 자연스럽게 뭐라고 고백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들 그 관계를 늘 점검하는 질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는가? 다른 게 더 중요한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도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 있어서 나보다 더 대단하고 크고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보다 낮고 천한 곳을 보면서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 혹은 저렇게 될까 불안해하며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옆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서로 위안하면서 안주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힘을 내도 문제고 힘이 빠져도 문제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믿음의 기쁨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하실 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받기 위해 지으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붙들고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의 풍요가,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되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도, 충분히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이유를 대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결국에는 영적 침체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떠한 영적 침체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